다니엘서 강의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장 1절 가서 보니까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오는 바로 그 위에 5장 31절 가서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 바빌론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메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5장 31절,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9장 1절에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물론 벨사살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그런 공로를 세웠지만 스스로 지금 왕이 된게 아니라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이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에 의해서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다리오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바빌론 왕국을 이제 멸절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국을 정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 바빌론 왕국에 있던 그런 그 신하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음모가 꾸며지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큰 시련을 겪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세쯤 됐어요. 80세. 한뭐 10살이나 한 15살쯤 되었을 때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 70년, 한 65년, 이렇게 세월 지나서, 말 그대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가 이렇게 새롭게 왕국을 정비하는 바로 그 시대에 지금 다니엘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그 운명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여기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던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 그런 음모가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잘 배우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제 4절에는 다니엘의 그 정직함, 그 다음에 관료들의 부패,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다리오가 온 왕국, 여기 나와 있는 건 바빌론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지금 총리라고 번역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프레지던트예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셋을 지금 세웠다. 그러니까 120명의 이 지방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치리자가 있고 그 위에 지금 3명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여기 120명이 일단은 세 사람에게 보고하고 그럼 그세 사람이 또뭐 논의하든지 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걸 그걸 이제 다리오가 이제 좋아한 겁니다. 3절.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자,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은 메대 사람으로 지금 바빌론을 이렇게 침략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벨사살을 죽이고 바빌론을 이제 통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정보를 지금 수집할 거 아니에요. 이 바빌론 왕국에 그 이전에 있던 신하들은 누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러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벌써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말 식으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이고, 사실 지금 80이 되면은 뭐 무슨 욕심이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왕이 뭘 맡겨주면 그거 신실하게 하면 되지. 그걸 해서 무슨 욕심을 채릴 그런 지금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리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심사를 하고 면담을 했겠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니엘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뛰어난 영이 다니엘 속에 있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뛰어나다는 건그 다음에 가서 쭉 이렇게 보시면 정직함, 그 다음에 지혜, 사리를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다리오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면서 바빌론 제국을 통치하던 그런 통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뛰어난 영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0명, 그 위에 지금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치리자로 다니엘을 세워서 다니엘로 하여금 온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운 거죠. 4절.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빼고 나면 지금 122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22명이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이 왕국을 다스리고 자기들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뭐 보고를 해야 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22명이 다니엘을 지금 고소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유대인들에 속한 자로서 지금 여기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있던 그 치리자들은 거의 다 바빌론 태생에, 쉽게 얘기하면 갈대아 본토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본토 사람인데 지금 저 멀리 조그만 땅, 저 유다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사로잡혀온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고 그래서 뭐 이게 좋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반샘족주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anti-Semitism.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땅을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으로 택하신 이후에 마귀가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그와 같은 일이 특히 유럽 땅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보이는 그러한 그 행동, 이거를 엔타이세미티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반샘족주의다. 그래서 이 일은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 펴서 보시면 출애굽기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제 민족을 이루는 그와 같은 때가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그 때인데 바로 그때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인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게 엔타이 세미티즘이에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그 유대인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작전을 지금 피는 거예요. 이게 엔타이 세미티즘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제 일어나고 할때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한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최근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엔타이 세미티즘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고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대환란기가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말 그대로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3년 반 동안 혹독하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어. 그게 엔타이세미티즘이에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다니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 이것이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나오는 땅이 바로 바빌론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렇죠? 예. 근데 거기로 지금 포로 생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인들이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땅 지금 갈대아 우르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건 단수로 지금,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열두 사도도 유대인이고 여기 성경에 거의 모든 기록을 다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22명의 통치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다니엘은 어떤 사심이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통치한다고 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거다. 권력을 잡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인류가 안고 있는 그와 같은 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악이라고.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정직하게 해서 모든 걸 처리하면 도저히 그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한 80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늙은 사람의 말은 잘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거의 패망하게 된 사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당신 아버지가 어찌나 혹독하게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 할수 없이 참으면서 지금 우리가 40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면 그 조세 부담을 좀 줄여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에 있었던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와 같은 조언자들의 조언을 들으니까 뭐라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셔야 백성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하고 함께 자란 그 젊은 청년들에 가서 물어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섭게, 더 혹독하게 세금을 부과해야만 그래야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래갖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특히 북에 있는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되잖아요. 그때도 나이가 든 그와 같은 그 조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때 생긴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다른 통치자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또 반샘족주의가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재정 문제, 돈을 어떻게 갈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늙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싫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120명의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어떤 식으로든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는 신실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실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가 full하다는 거야. faith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그게 faithful, 신실하다. 우리는 말로는 믿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믿음직스럽다. 그런 얘기야.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믿음직스러운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냐? 그거는 늘 있어야 할 자리, 늘 가야 할 자리, 거기에 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 아, 자, 저 사람 참 신실해. 그 얘기는 있을 자리, 그렇죠? 가야 할 자리. 이런 데 가면 그 사람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을 보시려면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저녁마다 지는 그 태양을 보면 얼마나 신실한가 저와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알 수가 없어. 아침만 되면 떠올라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진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떠올라.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이 신실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사역자라는 건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거 할때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언변이나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있는데 계속 뭐가 빠지고 그 사람 뭐 맡겨놓으면 일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믿는다는 게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faith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faith가 full 해야 된다는 거예요. faith가 full. 그게 신실한 거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이 80세가 지금 돼 있는 이 상태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faith가 full 하게 돼서 그래서 그에게서 어떤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요셉이나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어느 면에서 롤 마들이죠. 이와 같은 그 모델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볼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100%다 구조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도우심을 얻어서 다 살아남은 건 아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근래 미국이나 아니면 지금 영국에서 동성애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 오늘도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지금 밖에 나가서 이거 선포하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차별금지법, 이제 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동성애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엔 인종, 그 다음에 뭐 종교까지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그걸 딱 시작을 하고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이슬람은 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딱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체포한다는 거예요. 체포한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법을 한국에도 어느 시에 시장이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니 그거 반대하는 그와 같은 뭐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금 카톡이 지금 돌아다닌다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시예요. 이 시. 알겠죠?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그와 같은 도우심을 얻을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또, 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사람이 그대로 핍박받으면서 죽는 것이 그에게 낫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박해당하기도 하고, 그게, 예, 기독교의 역사다. 이런 내용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도는 pray 이렇게 돼 있잖아요. pray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 우리가 창조물이니까 우리를 주신 창조주께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급한 일 당하면 누구에게 간청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간청하듯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 다니엘도 무슨 특별 비결이 있었던 거 아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알아보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한 시간, 두 시간 안 해도 된다.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 아들 딸이면 아버지가 알아본다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힘이 들면 아버지도 안 나올 때 있어요. 예, 안 나올 때가 있다. 너무 힘이 들면. 그럼 하나님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3장 13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일단 선하게 신실하게 착하게 모든 일을 하면 일단 우리를 해하려고 한 사람이 없는 게 일단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거 양심의 자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대? 행복한 자다. 해피.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제 11절에는 믿음과 음모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의논해서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음모에 빠지는 그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 보니까 다른 걸로는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이슈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이 세상도 거의 마찬가지가 될 거야. 앞으로 종교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때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자, 지금 이 다리오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새로이 지금 왕국을 정비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야. 이런 시점에 신하들이 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오직 30일 동안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그렇게 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신들에겐 경배하면 안 되고 오직 왕만 쳐다보고 왕에게만 경배하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의 모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리오를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리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지금 금방 왕이 됐는데 지금 왕국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계략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오케이 하고 거기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걸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그렇게 아예 조서를 꾸밉시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하고 이제 찍은 겁니다. 그렇죠? 예.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아첨하는 자들의 꾀가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왕국을 어떻게 하든 내가 굳건하게 세워서 그래서 내 나라를 영원무궁토록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왕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우리 한번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세번이 특히 지금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 동쪽으로 지금 이주했거든요. 동쪽에 있으니까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이제 세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편 17절, 이거 다윗의 시인데 17절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읽는 게더 좋겠네.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포로 생활 이전이든 아니면 포로 생활 이후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루에 세번 아침과 그다음에 정오 12시와 그다음에 저녁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관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에 따라서 포로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니엘서 쭉 지나서 오바댜 다음에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디 들어가냐? 고래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2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지금 고래 뱃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건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와 같은 기도의 방식이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가서 잠깐 볼까요? 9장 2절 가서 보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하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한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입수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땅에 근한 7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읽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쭉 읽었더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겠구나. 이걸 알면서 아마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이 당시에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실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다니엘만 죽이려고 했다고 했지만 다니엘만 이래서 이게 죽이게 되면 거기 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데 다니엘만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여러분이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계략을 펴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것도 엔타이세미티즘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그 계획의 맨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메시아를 이 땅에 내지 못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작전이 거기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이와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도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구제해도 어떻게 해야 돼? 알지 못하게 구제해야 돼요. 그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거의 100%다 어떻게 은밀한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다니엘이 누구 지금 사람 보고 하는 데서 이렇게 공중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서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보상해 주신 일이란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내 모습과 사람은 못 보는 내 모습 있죠? 하나님만 딱 보시는 그내 모습. 그두 개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 보이죠? 저도 제 아내에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있는데, 제 아내에게 드러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벌어진다. 이거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은밀하게 보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이에 가까이 여기 11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란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13절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게 벌써 들죠? 그냥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 출신의 이 비천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것도 누구라 그래? 유대인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다 다스리고 더구나 그것도 유대인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세 번씩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이렇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다잘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메시아의 자손이 되는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조직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 표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찍히게 된 사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육체적인 핍박은 아니에요. 감옥 보내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이 상황과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일 때문에 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부담의 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부담의 짐. 여기 한마음 미션에서도 여기 지금 강남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한복판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는 그와 같은 이 부담을 가져야 된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당한 것이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수제사장들과 성전에 치리자들이 와서 이 제자들 복음 선포하는 거 못하게 막고 매를 치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그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한 그와 같은 기록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거 도저히 뭐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니까 이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 내가 이 120명 이 간신배들의 이 조언을 그거 가져오면 딱 판단하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딱 했어야 되는데, 아, 이 간신들이 가져와서 자기를 신으로 여기 이렇게 하니까 좋아갖고 이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혐오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 더구나 또 뭐예요? 사람들이 볼때 다리오는 지금 신이잖아요. 30일 동안 와서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이 법을 바꿔요? 자기가 내린 법을 바꾸면 신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리오가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가서 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을 그냥 푸시하는 거예요. 오 왕이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국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 30일 동안 왕이 신입니다. 어떻게 신이 며칠 전에 한 말을 또 바꿉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왕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포로 생활 여기 끌려올 때부터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또 너의 그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용광로에서 구출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다 들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다. 그 얘기뿐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자기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17절.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딱 들어갔어요. 그렇죠? 갇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돌을 굴려다가 거기에 봉인을 쳤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돌을 굴려다가 거기다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싹 풀을 붙여놓고, 그래서 도장을 빵 찍으면 사람이 와서 이걸 굴리고 나면 이게 씰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밤에 혹시라도 다리오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야,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돌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고서는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답답했든지, 18절에,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모든 왕국을 다 다니엘 보고 다스리라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을 신뢰했는데, 더구나 지금 80세 노인이 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참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가진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9절에서 이제 23절에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예,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가 아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제는 아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방인의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깜짝 놀랄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 목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뭐라 그래요? 예,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죽어있는 우상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그와 같은 느보라든지 벨이라든지 여기 뭐 부처, 마리아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다 목속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무에서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이 분자 그 안에 들은 원자 이것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인정을 하고 다리오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21절에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또 왕이요 왕 앞에서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좋은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해를 끼친 게 없고 죄를 지은 게 없고 그다음에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특히 내가 섬기는 왕 앞에 내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죠. 천사를 보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하나님이 어쩌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걸그 위에서 가서 이 슬라이드로 쭉 보면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구해줬는가를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예. 그런 일로 자동차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야, 이때 그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지금 뭐야?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다. 시편 34편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예.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주변에 주의 천사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91편 11절 말씀, 거기도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 기록이 되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 그 수태고지를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났을 때, 그렇죠? 누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신 걸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했어요. 공생이 시작한 가운데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받자마자 누가 또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 죽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독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강건하게 해줘요? 천사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돌무덤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할 때 올리브산에도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태어난다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가 몽땅 다 천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주변을 맴돌고 진을 치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천사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라고 하는 게다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마귀들. 그런 타락한 천사도 섬기면 안 된다. 오히려 어때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어떻게 섬겼는가 분명히 알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 아이들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그런데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23절 거기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으며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출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 삶을 사는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여기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일이 잘 돼도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4절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래서 음모자들이 처형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25절에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려놓으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느끼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기 또 이방인들의 왕 다리오가 지금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얼마나 아이러니해. 지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금 이방인들의 땅에 왔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 잡혀온 포로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우상숭배라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심각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내게 아무 뭐가 없다. 그럼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 구원받은 자녀가 그런 사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포로 생활 가듯이 하나님에게서 심판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심판이 지금 이 시간에는 당하기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이 악한 일을 하다가 지금 포로 생활을 왔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바빌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용광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작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으면서 이 바빌론 땅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된다. 뭐예요? 용광로 사건 같은 걸 겪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마귀가 이런 용광로, 이런 사건을 일으켰듯이 지금 믿는 자들을 불같은 시련으로 이렇게 단련시키려고 하고 또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할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광로에서 구출받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힘과 용기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해야 그래야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앞으로 사는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아직 여기 시집 장가 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는데 시집 장가 가면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이제 많이 오게 돼요. 이렇게 될때 이걸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둘이만 보면 싸워서 안 되죠. 하나님만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그럼 문제가 안 생긴다. 주로의 문제가 많이 준다. 그래서 다니엘과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